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사야 5장 강해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 수레줄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는 네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저주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죄악의 양상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적극적으로 끌고 다니는 그래서 죄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으로 죄악을 마치 공장을 차려놓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빨리 그것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 번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붓고 계신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사야 5장의 메시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옛날의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삶은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함으로 가득 차 있다. 개인적인 삶도 국가도 국제적인 관계도 항상 그렇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상은 원래 이렇게 되도록 창조되었는가?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인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든지 간에 그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니까요. 항상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본문을 대하든 정말 소중하게 그 본문을 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피면서 그 본문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차근차근 해석하고 적용을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저희도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끌며라는 그 죄악을 끌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하여 노력했고, 죄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갔다. 여기에 사용된 끈다라는 동사는 힘을 써서 어떤 물건을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당긴다는 것인데, 힘든 일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왜 힘든 일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거스르는 작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들의 양심을 거역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악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죄악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적되고 있는 죄악은 죄악을 스스로 끌고 다닌다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물질주의에 사람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에 미친 상태로 태어나겠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죠. 물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본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별로 쓸데없는 쾌락에 취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쾌락이 없으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들을 갖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쾌락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중독되고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죠. 부자인 경우에는 너무나 부유해서 마음껏 모든 것을 즐기다 보니까 쾌락에 빠지고 쾌락에 중독되고 그래서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죄악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하지만 우리가 미련하게 그 죄악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역할이 바뀌어서 우리가 죄악을 끌고 다니고 우리가 죄악을 모시고 다니고 우리가 죄악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에 눈이 멀고 쾌락주의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끌려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더 만들어내고 더 조장하고 그 열매들을 더 많이 맺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었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 것, 악하시다고 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고발도 무시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끌고 다니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처음에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섬길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알랑거리고 비유를 맞추고 아첨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속아서 조금만 더 끌려다니게 되면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서 우리가 죄를 섬기게 되고 우리가 죄를 모시게 되고 우리가 죄를 마차에 태워서 아무리 그것이 무겁고 힘들어도 끌고 다니 해야만 하는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결국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거짓 투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악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18절과 19절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죠. 첫 번째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기들의 삶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타당한 것인 것처럼 꾸며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는 논지의 헛됨과 공허함을 거짓의 끈이라고 조롱한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언제나 거짓되고 잘못된 논리를 사용한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죄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설득할 때 내세우는 논리와 약속은 모두 거짓일 뿐이다.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했던 뱀의 거짓말과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죄의 거짓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니까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죄를 지으면 더 인생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죄에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게 되면 어느새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모든 거짓들을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철학과 내 인생관으로 꼭 붙잡고 그것을 끈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죄악들을 끌고 다니는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18절 뒷부분에 설명이 되고 있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수레줄이라는 것은 여러 마리의 말을 마차에 매는 크고 강한 줄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죄를 지었음을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눈에 불을 켜고 온 힘을 다해서 죄를 지었다.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마차는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 마차에 아주 굵은 끈을 달고 그것을 끌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죄악을 짓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힘든 일이고 그렇게 노력이 필요한 일일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거기에 쏟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 죄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죄를 따라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끌려 다니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정말 마음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한 10분 20분만 그 일을 감당해도 벌써 지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희한하게 죄를 생각하고 죄를 도모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갈수록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마차를 끄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조차도 죄를 짓는 일이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괴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죄악에 끌려다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지경까지 나아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라면 한번 빨리 해봐라. 빨리 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우리 안에 무서운 일을 이루어 놓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도 안 한다고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있어 을 고발한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뻔뻔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실 것이면 한번 해보시라고 빨리 해보시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죄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슴 한켠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에 계속 끌려다니고 죄악에 계속 취하고 죄악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는 자리까지 서슴치 않고 나아가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죄하고는 장난도 치지 말아라. 죄하고는 작은 장난도 치지 말아라. 처음에는 별거 아닌 장난 같아서 내가 받아주고 좀 따라주고 좀 응해주면 어느새 그 죄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를 집어삼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고 심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사단이 만들어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거짓을 가지고 죄악을 붙들고 있고 죄악을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운을 계속 빼내고 그 자리에 대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들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죄를 끌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죄악을 끌고 다니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다시 꺼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 하는 사람처럼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크게 짓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끌려 다니다가 죄를 끌고 다니는 상태로 넘어갈 때 사람들에게 생기는 특징이고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나는 무서운 특징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죄를 지은 것 그 자체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죄에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로 자기들의 그런 삶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거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랑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쉽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다 무시해놓고 마찰을 끄는 일처럼 정말 무겁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다 해놓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오히려 얼굴을 더 붉히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해보자고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대드는 인간의 그 패역함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가 정말로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끌고 다니며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온갖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판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다가온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세대들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서야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악은 멸망과 파멸의 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심판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리게 심판을 감행하신다는 그 두 가지 사실 앞에서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심판을 금방 행하시지 않고 서서히 행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천천히 행하시는 것이 더 무서운 심판인 까닭은 그 사이에 우리는 죄악에 더 깊이 중독되고 그 사이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심판을 우리 머리 위에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시간이 되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온 것만큼 더 많은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계속 고집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미래는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무섭다라고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해진 저주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짓눌려 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유일한 희망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보다 크다는 것이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수레줄로서 죄악을 끌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출해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11장 4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이것이야말로 죄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끌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죄를 누가 이겨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죄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달려들 때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심어주고 죄악이 아름답고 죄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죄악이 유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잔뜩 속여서 이끌고 끌고 다니는데 누가 그것을 이겨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죄악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달려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힘을 자꾸 빼버리고 죄를 향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누가 그런 죄의 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누가 죄의 그런 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죄의 이런 파멸의 능력에서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이런 강력한 힘에 끌려가고 나중에는 죄를 끌고 다니는 이 비참한 지경까지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희망은 그런 죄의 능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고 하나님께로 끄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이사야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나쁜 소식과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읽고 난 후에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혹시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시대는 아닌가?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끌고 다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노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악한 시대는 아닌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시대에 똑같은 문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 천천히 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들어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것은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런 시대의 악함에 내가 혹시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미 많이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나도 죄하고 장난을 치고 죄에 살살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서서히 죄를 끌고 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내가 계속 혹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끌고 다니면서 거짓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힘이 없지만 죄를 짓는 일에서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뻔뻔함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끌고 다니면서 거짓으로 핑계하고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시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서도록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